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0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10장의 총 주제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그 중간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절을 좀 나누었고요. 오늘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저는 이 작은 책 내지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일곱인으로 임봉된 책이라고 믿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책으로 작은 책 외에 다른 것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일곱 임봉된 책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그 비블리오는 그 비블리온 대신 다른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책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을 일곱인으로 임봉된 책과 동일한 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원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성자 하나님의 못 자국난 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곱인으로 임봉된 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일곱 개의 인을 뗌므로 열리게 되는데 일곱 개의 나팔, 그중 여섯 개의 나팔은 이미 울려졌어요. 이제 아직까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것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제거하신 다음 그 책을 천사들에게 주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부동산 뭐 권리 증세에 대한 책도 아니고요. 그것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잡게 될 대환란기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본 책은 천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 바다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 한 발은 바다를 그리고 다른 발은 땅을 밟음으로 바다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자신이 세상에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권리 증서를 갖고 그러니까 등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증서가 수년 동안에 걸쳐 여러분에게 전해왔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어떤 뭐 요즘 뭐 종부세라고 그러나 뭐 이런 세금도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권리 증서의 소유는 그렇게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때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넘겨준 그러한 것이 되겠죠.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십니다. 시편 8편 6절로 8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땅과 바다의 주인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리고 땅 위에 인간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지금 땅과 바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 유명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서방구의 이곳에 있는 한 섬에 상륙을 했을 때 그는 배에서 내려서 해변으로 달려가 스페인 국기를 꽂으면서 자기를 그곳에 보낸 조국의 왕과 여왕의 이름으로 그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이와 같은 방법이 지금까지 종종 사용되어져 왔잖아요. 인간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영토에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죠. 천사는 그의 손에 토지에 대한 권리 증서를 들고는 자기의 오른발은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 위에 올려놓으며 큰 소리로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왕국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러므로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작은 책으로 묘사한 것은 대환란기의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환란기까지의 약 뭐랄까 좀 중간 지점에 와 있고 그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록해야 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9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를 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죠. 대환란기는 정말 매우 짧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간을 7년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 분명한 것이죠. 또 보면 일곱 우레, 이것은 천사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상징하는데 시편 29편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욥기 3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박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언급을 말해주고 있죠. 과거 유대인들은 천둥을 가리켜 일곱 음성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시편 29편은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일곱 차례나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을 가리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일곱 음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이 신발 가게에 들어와서 점원이 그에게 몇 미리짜리 신발을 신습니까? 라고 묻자 그 손님이 한 260 정도 신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재보니까 한 250 정도 이렇게 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성경 해석 방법 가운데 일부가 이와 같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해석 방법에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적당하게 조합을 하죠. 저는 여러분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장차 세상에 대한 권세를 행세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가 주장한 것을 확증하시는 그분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나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와 같은 일곱 우레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절은 이러한 확증을 진술해주고 있는데 요한은 받아서 기술하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상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죠. 그것은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따라서 요한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것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본 책이 계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것이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본절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 임봉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유일한 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인간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계신단 말이죠. 요한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나 일곱 우리에 대한 특별한 이 메시지는 요한에게 기록할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만약에 본절의 천사가 그리스도였다면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을 겁니다. 우리는 1장에서 요한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발견했다고요. 따라서 요한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그가 천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만 할 뿐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추측을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추측가들이 있는데 그거 옳지 못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베틀린가는 일곱 우레를 일곱 개의 성전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담부츠는 그것에 대해서 종교계획에 참가한 일곱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일곱 우레에 대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방해한 교황의 무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도 일곱 우레가 한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좀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침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저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성경을 뭐 그냥 푸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매기 목사님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참 우리가 이런 귀한 어른을 만나고 이런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행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덮어둔 채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만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책 가운데 계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로 가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원하신 창조자의 이름을 통해 맹세한 것을 보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자기의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창조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거죠.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그리스도였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게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 당신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 맹세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 맹세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진술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 대신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6절의 마지막 부분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지체하는 일이 없으리니 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앞으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온갖 고통 가운데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온 반가운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내포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감람산 메시지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은 자들로 대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데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란 기도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순간도 그 나라는 계속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실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